사도행전 37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는 13장 13절부터 52절을 보기로 합시다. 사도행전의 이 부분에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보겠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13장 13절은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고 말합니다. 15장 38절에 근거하여 요한이 떠난 이유는 소극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으며 따라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후기 사역 때 바울에게 회복되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감. 14절은 그들은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 목적은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기회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13장 5절에서처럼 그들은 유대인 회당 모임에 참석하러 간 것이 아니었고 주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에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임을 이용하려고 간 것입니다. 여기 13장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본을 봅니다. 회당의 감에 있어서 바울은 회당 안에서 가르쳤던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어떤 특정 도시에 회당이 있다면 바울은 그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회당에서나 성경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회당에 간 것은 지혜로웠습니다. 15절에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어 말하기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만일 당신에게 말이 있거든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고역으로 만일 당신 안에 어떤 말씀이 있거든 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일어났을 때 그는 회당 안에 있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간 것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도 부합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유일한 양무리를 구성하는 양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분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 양들이란 이방인 신자들입니다. 한 무리는 한 교회, 곧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 안으로 분배된 주님이신 생명에 의해 산출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양 우리는 유대교이고 양 무리는 교회입니다. 유대교라는 양 우리 밖에는 다른 양들, 곧 이방 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함께 모아져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한 무리가 됩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 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찬송가에서는 교회를 양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교회는 양을 가두는 양 우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교회는 양무리, 즉 양들의 총체입니다. 양무리와 양무리는 두 가지 것이지만 교회와 양무리는 한 가지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이 그분의 양들을 임시로 가두기 위해 사용하신 양무리였습니다. 양무리는 겨울 동안에나 악천 후에나 밤에 양들을 가두기 위해 사용됩니다. 구약시대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주님의 양들은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우리 안에 지켜졌었습니다. 목자이신 주 예수님은 우리 밖으로 양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즉, 그분은 그들을 유대 종교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종파들을 교회들로 여길지 모릅니다. 사실 종파들은 교회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을 가두는 우리들입니다. 모든 종파들이 양 우리인 반면에 교회는 양 무리입니다. 고대의 유대교에 있는 회당들은 양 우리들이었으며 많은 하나님의 양들이 이 우리들 안에 가두어졌었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을 유대교의 우리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바울은 그분을 쫓아서 동일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도시에 갈 적마다 그곳에 있는 양 우리, 곧 회당에 가곤 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많은 양들이 거기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유대 종교 밖으로 불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이방 신자들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은 함께 모아져 교회, 곧 하나의 양무리를 형성합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양우리를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간 것은 13장에 묘사된 본의 한 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에 가도록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 회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갈 적마다 성경으로부터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유의 인간 지식이나 자기들에 속한 것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들어갔을 때마다 성경으로부터 전파했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전적으로 성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으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이란, 높이 올려진 이란 뜻입니다. 18절, 19절에서 바울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분이 유모처럼 그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시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450년은 애굽에서 나그네 된 때부터 사사들 때까지입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의 중점을 둠. 우리는 바울의 전파와 가르침이 구약의 근거를 둔 것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많은 것들, 역사, 율법, 예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주 구약을 연구했지만 그리스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사상을 가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한다는 말을 들을 때 바울은 구약 역사의 기록으로 그의 말씀 전파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과 사울과 다윗에 관해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 뒤에 23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짤막한 서론에 이어서 그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집중된 중요한 메시지에 이르렀음을 봅니다. 다윗 때까지의 역사로 시작한 후에 바울은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윗의 씨로부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분께 구원이 있습니다. 13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침례자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분이 오시기에 앞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정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침례는 회개한 자들을 끝내므로 그들을 매장하는 것인데 이는 구주께서 그들을 거듭남에 의해 발화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계속 나아가서 이 구원의 말씀에 관해 말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죽였다는 것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27절에서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이 이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낭독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심판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심판하여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그분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그들이 다 이루게 한 것이라 후에 그분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심. 30절로 시작해서 바울은 계속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지라. 이미 보았듯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는 것과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둘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주님에 관하여 신약은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에 관하여 그분이 스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그분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들이라 고 지적하신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파하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시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에게 있어서 하나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심으로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습니다. 성육신 후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분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만일 바울이 아니었다면 나는 시편 2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라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이란 말을 주님의 부활의 날에 적용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의 하나님의 맏아들로서의 출생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낳으심으로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그분의 출생이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님의 두 번 출생. 주 예수님은 두 번의 출생을 가지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33년 반 후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분은 두 번째 출생을 가지셨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그분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첫 출생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사람의 아들이 되셨고 두 번째 출생에서 부활 안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독생자와 맏아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말을 들을 때에 의문을 품고서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가?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출생 이전에, 즉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전에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분은 성육신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그분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시는 것이 필요했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히브리서 1장 6절은 모두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출생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그분은 두 방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둘째로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독생한이란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한 아들을 가지셨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과 3장 16절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원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맏이란 단어는 이제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심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며 주님의 많은 형제들, 곧 하나님의 맏아들의 많은 형제들입니다. 생명의 체험과 생명의 번식.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주님은 신성한 생명의 체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바로 신성한 생명의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의 번식을 위해 생명을 분배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생명의 체험으로서 독생자이셨으며 지금은 생명의 번식을 위한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체험된 바로 그 생명의 번식을 가져오기 위해 신성한 생명이 그분의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요한복음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맏아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주 예수님의 부활을 그분의 두 번째 출생으로 전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출생, 곧 부활 안에서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신성한 생명의 번식을 위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